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어요. 394쪽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초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의 그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이 그 요한 일서를 거의 뭐 맨 마지막에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AD 90년 정도고 요한계시록이 한 95년이니까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경고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끝이 눈앞에 와 있는 뭐랄까 이렇게 백전노장 그분이 우리 이제 자기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기의 그 성도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한마디 던지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사악합니다. 마지막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요, 우상을 멀리하시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 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 죄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십계명의 그 제2계명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닙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는 2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하고 이렇게 맺은 언약 조항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냐 하면은 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뭐 불상을 만든다던가 무슨 힌두교 별상들이 많잖아요. 그걸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 같으면 구약시대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캐톨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계명을 갖다 없애버렸어요. 10계명에서. 그죠? 그래서 9개 되니까 뒤에 있는 10계명을 두 개를 잘랐는데, 마리아상 만들고 무슨 뭐예요? 그 우리 성인들에게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변명을 해요. 아, 그건 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무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중보라 그럴까? 그걸 하는 거 아닌가?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서 만들지 말라 그러면요, 그게 끝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쉽습니다. 이거 외적인 어떤 그 우리 그 우상이니까 뭐 그건 뭐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뭐 우상 만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오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뭔가 하면 내적인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 우리 생각 속에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뭐죠?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우상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될 그 위치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산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없이 이것만 하면은 막 그냥 생기가 돌아. 사는 맛이 나요. 활력이 생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돼. 우상은요,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모든 것입니다. 내게 의미를 주고 나를 매료시키는 모든 것들이에요. 나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게 하는 모든 것들. 내 삶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상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그 관념,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제 그죠? 시내산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 금송아지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뭐를 갖다가 형성화시킨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형성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론도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러면서 뭐 모여서 같이 춤추고 모여서 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계명을 위반했습니까? 제2계명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가장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겨우 이제 그러진 않았지만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갖다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우상의 핵심이에요. 답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내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하고 좀 적용해서 여러분 왜 주일 성수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예? 뭐 십일조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선한 일도 하고 여러분 참 열심히 하는데 왜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맞는데 그 안에 혹시 여러분 이것을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잘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렇다 그러면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만약 그런 동기로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납니다. 왜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영향을 줘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대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조그만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모든 우상 숭배의 동기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야,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이런 얘기죠? 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려. 그게 죄란 얘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그죠? 나처럼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상숭배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게 크십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우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시 한번 또 보니까 이렇게도 설명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그죠? 은하계. 만약에 지구하고 태양과의 거리가 93 million mile이에요. 그러니까 9,300만 마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 두께로 우리가 계산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계산했다 그러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 그 은하계의 크기를 갖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얘기해. 이 종이를 갖다 요 하나가 이제 지구하고 그 거리예요. 태양하고 거리면 이걸 쌓아 올리면 어디까지 쌓아 올리면 되냐면요. 자그마치 310마일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꼭대기 가는데 LA 그 산 넘어가는 데까지. 그죠? 그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뭔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갤럭시 아니에요. 근데 이 우주 안에 그런 갤럭시가 몇 개 있어요? 옛날에는 뭐 2천억 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년 전인가 보니까 뭐 2조 개 그랬죠.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우리 상상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것이 그 우주를 갖다 하나님은 이렇게 손에 손바닥 위에 이렇게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왜 시간을 초월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인류 역사 전체가 다 뭐예요? 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산 위에 꼭대기 큰데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보고 계시고 지금 그 다음에 다윗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과거에 그죠? 뭐 몇십 년 전에 살았던 그 모습도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 마지막 날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는 전부 다 인류 역사가 전체가 다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예수님 알기 전에 막 그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그 여러분의 과거에 있던 죄들이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법도 뭐 그냥 그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현재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전부 다 현재로. 그러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화시키려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게 우상의 성격이에요. 이 광대한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영향을 미치고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내 생각 속에서. 왜 그러죠?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도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서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라. 아직도 많은 성도들에게요 자신의 일과 자신의 직장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다 합니다. 희생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그래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 그러면 그죠? 무슨 일도 다 해요. 한국 보니까 뭐 파출부도 나간다 그런 말을 들었고 그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떨어져질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남편을 우상으로 여기고 사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나 인생의 모든 행복이 남편으로부터 나온다. 어리석게도.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도대체 하나님을, 아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어째 그러고 사는 거니까. 예수 믿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도대체?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아까 시편 50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 여러분, 자기 권력을 갖다가 그렇게 추구한 사람이 있어요. 우상으로. 아니면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자기의 이쁜 외모를 갖다가 우상으로 섬긴 사람도 있어요. 국가와 민족이 우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그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 그 신학, 해방 신학 같은 그런 게 우상이 돼요. 얼마든지. 우리 봤잖아요. 어떤 그 특별한 공동체, 우리는 남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 그게 우상이 돼요. 뭐 선교단체도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념이, 공산주의 같은 거, 이념이 그렇잖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참 다양하죠. 네. 안 보이니까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몰라. 내가 우상을 숨기나, 섬기나 안 섬기나, 우상을 내가 품고 있나 안 품고 있나 자기도 몰라요. 왜 이렇게 우상이 다양하죠? 인간의 본성이 우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는요, 우상을 추구하는 역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거. 그걸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모험합니다. 별일을 다 합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온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께 묻겠어요. 내가 가진 우상은 뭡니까? 누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진출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됩니다. 자녀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자녀 공부시키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닙니다. 언제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상이 돼요? 옛날에 그 우상을 만드는 그 한 나무를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 그죠? 나무를 갖다가 잘 만들어서 깎아서 멋있는 모양을 만들었다. 사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것들은 모든 게 다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면은 버릴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히 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예술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언제 우상이 되죠? 내가 다른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깎을 때 그 목상은 우상이에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성공 자체가 우상 아니에요. 자녀가 자체가 우상이 아니죠. 당연히. 돈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언제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요? 원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축복이에요. 그건 누리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우상으로 바뀝니까? 성공을 내 인생의 최고 꼭대기에 올려놓을 때.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 위치로 같이 올려놓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자녀들과 내 남편을 갖다가 내 마음의 중심에 놓을 때 우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우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최고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친밀하셔야 돼요. 가장 친밀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돈 벌 때,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은 돈이 솔솔 들어와서 돈 셀 때, 그때 그래도 가장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그거 우상이에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올 A+ 맞아 올 때 나는 정말 살 맛을 느낀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그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에게 성공이나 혹은 뭐 자녀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냐 안 되냐 보는 건 쉬워요. 중독되냐 안 되냐 보면 돼요. 중독되냐. 원래 우상은 처음에 내가 막 쫓아다니면 추구하는데 죄도 그래요. 예? 그 우상이 나를 갖다 나중에 꽉 잡아버리죠. 그래서 나를 이끌고 다녀요. 흥포를 부립니다. 막 마음대로 내가 못 빠져나와요. 안 됩니다. 그거. 중독이라 이러고 갔다가 자녀 교육에 중독된 사람 전 많이 봤어요. 일에 중독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요새는 중독이 안 되면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뭐 회사가 원래 그러니까 정말 최고 엘리트들은. 근데 잘 몰라요.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요. 있을 때는 몰라요. 나중에 언제 깨닫는 줄 알아요? 그게 없어져 봐야 알아요. 자녀가 실패해봤을 때 아니면 뭐 이 사업을 막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녀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도 무너져버립니다. 그럼 우상이에요. 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버려요. 그럼 자기도 무너져버려. 그럼 우상입니다. 건강이.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운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잠시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힘드니까. 그렇지만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큰 차이가 없어요. 돈이 많던 성공하던 사업이 아니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든 별 차이가 없어요. 힘들어요. 뭐 잠시 이렇게 휘청할 수는 있겠죠. 그죠? 처음에 병을 받았을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망했을 때.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정상대로. 그런 게 없어도요.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우상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실은 탐심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그 정욕 뭐 이런 다 보면 그게 바탕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우상숭배예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내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이죠. 열 번째. 그죠? 너희 이웃이 소유나 아내나 뭐 또 뭐예요? 뭐 가축이나 뭐 요새 뭐 가축이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다 탐내면 안 돼요. 탐낸다는 얘기 뭔가 하면은 내가 나한테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가 갖고 싶어. 근데 보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나는 거죠. 우리 젊은 남자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와이프가 제일 이쁜 줄 알아요. 최고인 줄 알아. 그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저 친구 와이프가 보니까 더 이쁘네. 더 멋있고 더 배경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쏠쏠 나서 탐내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그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멋있는 집, 또 멋있는 차, 뭐 요새 가축은 없으니까 그죠? 가축이 차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바꿔버리면 그죠? 그걸 보고 탐내지 말라 그래요. 탐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우상이죠. 그걸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나니아가 보니까 바나바가요 자기 밭을 팔아서 다 주고 교회가 막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를 너무너무 아주 사랑하고 막 그러는 게 그거가 탐나는 거예요. 탐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대우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소유를 판 거예요. 팔았는데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좀 챙기고 완전히 다 주진 않고 그 다음에 명예는 명예대로 내가 다 취하고 존경은 다 받고 싶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좀 숨긴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만족하지 않아 비어있으니까. 여러분 탐심은 우상이기 때문에요. 우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속박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강한 욕망이 탐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강한 욕망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요. 이 예레미야 2장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장이거든요. 그 뒤로 쭉 이어지면서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여기 와서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탐심이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그 탐내는 거 뭐든지 다 탐내는 게 있으면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너 나 버렸어 그래요. 그렇죠? 나를 버렸다 그럽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기 힘으로 채워보겠다고 목말라서 막 그냥 돈도 벌려고 하고 뭐도 명예도 얻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별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별걸 다 합니다. 그게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래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그죠? 벌수록 더 갈증이 난다 그러잖아요. 터진 웅덩이에 결국은 우상이 나를 파멸로 이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상이 없는데요?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교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궁극적인 우상이 뭡니까? 궁극적인 우상이 뭐죠? 여러분의 자아예요. 내 옛자.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자아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섬겨요, 안 섬겨요? 자아가 여러분 주장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우상의 밑바닥엔 자아예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말이죠. 자기 자녀를 보고 나서 오 너는 내 분신. 자녀가 왜 자기 분신이에요? 자기야.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기대가 못 미치면 그냥 막 엄친아. 그죠? 엄마에게 가장 친한 완벽한 아이. 그러니까 아이는 죽는 거죠. 뭐 그 얘기하니까 계속 야 걔는 그렇더라. 성공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아.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자기예요. 자기 남편을 갖다가 섬기는 것은 뭐예요? 내 남편이라서 그래요. 내 남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요. 보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교만의 우상이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C.S. 루이스의 그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좀 인용을 했는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죄, 악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게 교만이래요. 누구나 다. 마귀도 그렇죠? 원래 교만 때문에 떨어져 마귀가 됐잖아요.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자기한테는 안 나. 그렇죠? 근데 남들이 옆에 가면 나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C.S. 루이스 말을 좀 인용하면서 좀 바꾸긴 했는데 그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무시해버려요. 알아주지 않아. 투명 인간 취급한다 그러죠 요새.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만큼? 그 기분 나쁜 만큼이 바로 여러분이 교만한 정도예요. 누가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내 일에 참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걸 갖다가 그 싫어하는 그 정도가 여러분이 교만한 정도예요. 어떤 사람이요 별 것도 아닌데 생색내 별 것 아닌데 나한테 와서 은인 행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비가 상하죠? 그죠? 얼마 정도 상하세요? 그만큼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경쟁의 소화예요. 세상이 다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세상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다 제잘난 맛을 산다 그러는데,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교만한 증거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우상 숭배의 가장 정교한 형태입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를 갖다 많이 하고 좀 잘한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그래도 조금은 나은 존재로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남들보다 잘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세요? 특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낮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혹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과거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은 장로를 별로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옛날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면 달라져요. 참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교만한데 자기는 그냥 믿음이 좋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C.S. 루이스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언제나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저는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겸손함은 아까 뭐 그런 것도, 겸손함은요, 자기를 의식하지 못해. 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데 뭘 부족하다 얘기해.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교만의 우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우상 숭배가, 그 죄악이. 여러분,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두 번째,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게 지금 요한일서 아니에요. 요한일서를 결론을 지금 내는 거기 때문에 요한일서 문맥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만약 우상을 그냥 계속 품고 모르고 아니면 뭐 그걸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장 치명적인 게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죠? 예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이상 큰 즐거움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품으면요, 그게 끊어져요.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우상을 품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10년, 20년 지났는데 믿음이 안 자라. 안 자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요한일서의 그 말 편으로 하면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죠?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지만 그게 나한테 와서 또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죠. 내가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 이루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죠? 완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심판날에 담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땠던 것처럼,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As he is.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so are we in this world.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처럼 뭐래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 원래 목표예요. 원래의 그 의도입니다. 근데 우상을 갖고 있죠? 안 됩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지금 문맥으로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는 건데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이루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요한일서 5장에가 거의 보면 이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응답 못 받아요. 담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 생각하고 가장 끔찍한 경고는 보면요. 이제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뭐야?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큰일 났어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빼내고 우상을 품으면 안 돼요. 섬긴다 그러면 나 안 섬긴다 그러니까 품는단 말로 바꿀게요. 우상을 갖다가 품지 않아야지만이 천국 갑니다. 그래 구원 받아요. 우상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 못 얻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막 간곡하게 그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다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우상 숭배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실천적인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어떤 우상이 내 안에 내 생각이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떤 우상을 품고 있는지를 몰라. 문제가 그겁니다. 그죠? 예레미야 2장 23절 상반절을 보면요. 아까 예레미야 2장 그 연결되는 건데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는 말이야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하고 막 지금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왜 그렇죠? 왜 그런 말?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뭐 계속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도 하고 성교도 왔다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그거 한 거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 네 안에 지금 우상이 있어. 네 안에 내 자리를 갖다가 대신하는 그게 들어가 있잖아 너 안에. 그러니까 너 날 버린 거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장 조금 읽어보세요. 뒤에 가서.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너무 늦어요.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 발견하셔야 돼요. 스스로 살펴야 돼요. 우상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목마름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도 미리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래요. 우상이 뭐 없으면 끝까지 없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좀 없었는데 또 생겼어 갑자기. 축복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우상으로 바뀌어버렸다가 또 회개하고 또 축복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팁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뭐 자주 얘기한 건데 혹시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죠? 재정생활, 남편, 자녀, 건강, 또 뭐 있어요? 교회생활까지 다. 네. 하나님, 왜 제게는 이 정도밖에 안 해줘요? 아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지금 뭐 하는 거 보세요. 힘든데도 그냥 다 섬기고 하는데. 아니 근데 옆집은 보니까 별로 믿음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남편은요 회사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 돈도 많이 벌어오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자녀들은 막 그냥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 예. 건강해. 게다가 근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부족한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게 느끼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버리셔야 돼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행복해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냥 맨날 그 수준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인생의 의미를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 우상입니다.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여러분 가장 큰 죄인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죄 중에서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상 숭배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조항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갖다가 조항을 가지고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 조항을 지키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언약 관계 안에 그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법도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다 실패해버렸어요. 한 사람도 거기 그 사람 그죠? 우리 인간의 그 철저히 부패한 타락한 이후에 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던 죄. 율법은 뭐 지키라고 준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을 율법 보면서 내가 못 지키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못 지킨 죄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데서 오는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율법에서 다 자유케 했잖아요.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 우리에게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십계명 우리 십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이 언약조항은 아니에요. 물론 기본으로 그 말은 맞는데 언약조항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이것은요. 보은 조항이라고 그래요.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뻐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몰랐다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지금 변화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 정말 구약 시대 사람들이요. 생각도 못한 그 엄청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도 믿고 동시에 우상도 내가 품고 있다 그러면요.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우상을 품고 있는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으십니다. 잘 못 믿겠다는 눈치 같아요. 아무도 그냥 반응을 안 한 거 보니까. 진짜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더라도 하나님이 고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 그랬죠? 노아시대 때. 노아시대 때 그죠? 뭐라 그랬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데 근심한다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고통한다는 원래 단어가 고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불신자들도 신자들 말고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마음에 고통을 받으세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 그렇게 한다고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운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했을 때 가장 사랑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야? 활짝 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나는 무방비 상태예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딴 여자가 좋아서 눈이 맞아서 이렇게 뭐 놀아난다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상처를 받죠. 다 열어버렸으니까 마음을 갖다가. 내가 마음을 안 열고 닫아버리면요. 남이 뭐 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마음을 갖다가 100% 다 여셨습니다. 팔을 활짝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크게 상처받습니다. 크게 상처받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정말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갖다 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도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하나님이 좀 외로워서 우리 인간들이라 좀 많이 만들어갖고 사랑도 좀 받고 그다음에 경배도 좀 받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고 온전하시고요. 삼일치간의 그 아름다운 퍼펙트한 그 사랑 가운데서 더 이상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그런 사랑과 어떤 그 예배를 갖다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도 몰라요. 왜 인간을 만들었는지. 근데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자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자기 마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을 갖다가 연합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을 활짝 열었어요. 처음부터 아마 상처받을 줄 다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셨어요. 택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사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다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왕관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 우상을 섬긴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오픈하시고 100%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내가 우상을 품는다면 만약 내가 세상을 곁눈질한다고 한다면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불신자들이 짓는 죄하고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이 다른가 하면 하나님께 주는 고통의 차원이 달라요. 내 아내가 나를 갖다 배신할 때 느끼는 그런 아마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그죠? 그냥 우리 마음이야 뭐 내가 그래봐야 뭐 요만하니까 마음이 요만하니까 말이죠. 고통 크기가 요만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찔러서 무한정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100%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만약에 1%라도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갖다 준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게 배신이에요. 배신입니다. 우상을 품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갖다가 이 시간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 죄를 이 시간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젖어서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품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잊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목마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우리 게임 하려고 그래요. 주부들은 말이에요. 드라마 보려고 그래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우리 남편들은 뭐해요? 골프 무슨 뭐 또 뭐해요? 뭐 프로노 뭐 뻔하죠 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요 항상 새롭게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공허하지 않아요. 늘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요.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찌그러진 건 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젊었잖아요. 젊은 사람 항상 그냥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냥 이뻐야 돼요. 전부 다.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니까 샘솟듯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요. 생수의 광이 흘러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을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내가 안 품을라 그래도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애써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욕의 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탐심 아까 얘기했는데 탐심을 갖다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못해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탐심을 이겨야지. 내가 우상을 빼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길밖에 없어요. 충만하면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라 그러다 안 가요. 세상에 다 쓰레기로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거기 가서. 세상에 있는 걸 갖다가 마음대로 취하고 하라 그래도요 안 가요. 그 들어온 걸 왜 해요? 가치 없는 거 잠시 후에 다 불타버린 걸 갖다가 왜 해요? 영원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샘솟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세상 걸 갖다가 왜 해요? 그 우상을 왜 가질라 그래? 그 가지라 그래도 안 가져요. 가치가 없어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은혜 젖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구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세요. 날마다. 그리고 나서 깨우세요. 깨어나셔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면서 주님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갔다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죄입니다. 예. 오늘날도 가장 큰 죄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우상 숭배죄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외침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예 사랑하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잖아요. 성도에 마땅한 바라 그러잖아요. 아예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마 그 정도 수준에는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거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감사하게도. 신앙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서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시도를 여러분 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축소시켜서 내가 그냥 정리해서 갖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교제, 완전한 인도를 갖다가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린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 아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오트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짐 엘리오트 부인, 그죠? 에콰도르에 가서 다섯 명의 한꺼번에 갔는데, 그죠? 그 아주 야만적이고 굉장히 난폭한 사람을 죽이는. 근데 정말로 가서 다섯 명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창으로 다 찔리고 도끼로 맞아갖고 피투성이 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우카 종족인데 나중에 보니까 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쏘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찌르는 창에 맞아서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엘리자베스는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오트는 남편이 죽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돌아 다시 그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뭐 하죠? 그 간호사 그 간호 그 뭐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 아우카 종족으로 그 네이트 세인트라고 항공 조종하던 죽은 그 누나하고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처음엔 둘이서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선교해 그대로 왔다가 5년 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추장이 아우카 추장이 좀 궁금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백인들이 말이야 여자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이렇게 돕고 그러느냐. 그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을 지금 섬기는 겁니다. 그 말에 그죠 추장이 충격을 받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뭐 추장이 예수 믿으면 그 전체가 다 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다섯 명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런 그 부족의 그 최초의 목사가 되는 거. 아마 그 영화도 보고 이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편 짐 엘리옷이요. 그때가 죽었을 때가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딸 애가 8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걸 두고 나서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물론 뭐 그때는 즉시 물어볼 수 없겠죠,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심경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책을 한 다섯 권인가 썼는데 거기 보면은요, Through Gates of Splendor라고 하는 그 책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 심경을 갖다가 이제 쓴 게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예배와 섬김을 받으실 가치가 있다. 나는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만 안식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무한하게 측정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초월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축소해서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